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5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제가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말씀하는데 작은 책이지만은 지난번에 뭐 신약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걸 택했는데 지금까지 만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셨거나 클리어하지 않으시면은 오늘이 기회예요. 이제 이 단원이 요 다음에 클라이막스를 하고 끝나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 나와요. 성도의 삶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pay attention 하시고서 들으시면은 그 이해가 뭐 좀 되셨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얘기 거의 같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조금 각도가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니까 또 우리가 평소에 오해하는 것도 많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까지 진술한 것을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란 것인지 율법 괴단 율법 막 했다 듣는데 율법 딴 거 아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법입니다. 법. law 영어로 말하면 쉽게 쉬워요. 근데 율법에 해서 좀 어렵게 들리는데 그냥 법입니다. 근데 모세에게 주신 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이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모세법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쭉 했거든요. 그 법이 어떤 것이다 하고 그걸 보면은 율법이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있죠. 그 구원의 약속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과 이렇게 반대되는 것 같이 들려요. 또 그 약속들을 이렇게 방해하는 것 같이 약속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이라는 거하고 모세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준 법하고 믿음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 그 믿음에 의한 구원의 약속, 그 사이의 관계가 뭔가 하는 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율법과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그 약속, 그것과의 관계가 뭔가 이것이 이게 서로 반대되는 것이냐?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말했어요. 바울이 말을 들으면 바울의 그 율법관이라는 것은 일치성이 없는 그런 시스템을 타지가 않아. 뭐 이렇게 말했다가 또 저렇게 말하는 것 같고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21절을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하고 물어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반대의 개념으로 말을 하면은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거예요. 저거 아니면 이거고,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우리 바울이 지금까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됐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눈에 죄가 없는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율법이 뭐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법이 한두 가지입니까? 2천 가지가 넘어 종류가. 거기에 별하별별 다 있잖아요. 뭐 복장, 의복,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죠. 특별히 십계명을 치면 십계명의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탐심에 대한 것이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 그러니까 탐심, 마음에 대한 것이에요. 이거. 그거 지킬 사람 있어요? 마음으로 죄 짓는 거, 그거 다 파스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마음을 포함하기 때문에 준수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저주 아래 가둔다고 그랬습니다. 저주 아래 가둔다. 율법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구원에 관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을 주지 못하죠.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을 못 받으면 뭐 하나님의 뜻도 구별하지 못하고 잘 뭐 인도도 받지 못하고 크리스천 라이프가 안 되는 거죠. 우선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 이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안 된다. 그렇지만 되는 것이 있다.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 그리스도를 그냥 그대로 믿는 것이 법 지키고 어쩌고 뭐 선한 사람 되고 뭐 선행하고 그거 다 필요 없다. 그거 없어 좋다 이거예요. 그거 때문에 오히려 방해된다고요. 내가 뭐 선하게 했으니까 대가로서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속주다 나를 위한 구주다 믿으면 산다고 했습니다. 구원 받는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필요 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나오면 극단으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복음과 반대된다는 얘기냐 그러면은 그렇게 반대파가 비판이 나왔어요. 바울이 대답해 보니 결코 그럴 수 없느냐 그래요. 그럼 무슨 뜻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진술하면서 바울은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술합니다. 21절에 말하기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지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의 포인트는 양민적이에요. 우선 율법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의 의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른 포인트는 뭐냐면 만약 율법이 칭의 구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 칭의 구원의 수단이었다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약속을 먼저 주시지 않았을 거라 이거죠. 율법을 먼저 주셔야 하지 않았겠어요? 그걸로 왜 구원을 받는다면은 그래서 환원하면은 율법은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의 영역이 있지 않다. 영역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반대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율법은 복음의 약속을 위한 것이냐?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냐 자꾸 물으니까요. 그래야 분명하다고 봅니다. 만약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 다른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바울과 유대주의자 사이의 논쟁을 흑백 논리로 보면 아주 혼란하게 되고 바울의 본의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바울을 나무래.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인데 그걸 아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자기 나름대로 신학화 시켰다 이거예요. 율법인 처음에는 율법 무용론자가 됐다가 그 다음에 또 물법 유형론자가 돼요. 이런 식으로 많이 헷갈리거든요.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브라함의 약속과 결코 반대되지 않는다 해놓고 곧이어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헷갈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바울의 말을 이해할 것인가.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두 가지 측면에서 봤어요. 하나는 율법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봤는데 그것을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그래서 율법의 부정적인 측면을 말할 때에는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약속과 배치하는 것처럼 들리고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율법을 다룰 때는 율법이 하나님의 칭의 약속을 돕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면 바울의 말에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해온 것은 율법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이렇게 조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반복해서. 근데 이제부터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부분을 긍정적인 면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것은 율법은 누구에게 줬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준 것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3장 19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군가? 유태인들이죠. 이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 이 말을 끊어서 잘 봐야 돼. 왜냐하면 처음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근데 그 다음에 모든 입은, 모든 사람의 입이에요. 온 세상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온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게 합니다. 자,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다면, 저주 아래 있다면, 그럼 유태인들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머지 하반부의 말을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을 죄 아래, 심판 아래, 하나님 심판 아래 두게 하는 것이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간에 부분이 커넥팅하는 링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찾아내서 연결을 시켜서 일을 해야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보듯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온 입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가리키고요. 모든 인류 혹은 온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럼 왜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은 것은 당연해요. 그건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받았어요. 우리가 언약 백성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서 받는 율법 받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방인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데 왜 그들도 죄에 갇혀있다 그럽니까? 왜 그들 심판 받아야 됩니까? 자, 이방인께는 율법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일이 없어요. 이방인들 보고 율법을 안 지키니까 너희들이 죄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받지도 않은 건데, 받지도 않은 걸 그에 근거해서 너희들이 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모든 일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심이 절대적입니까? 아닙니다. 왜? 타락한 인간에게 죄의 오임을 받았기 때문에 양심이 있어도 양심이 옳고 그런 것을 분간하게 하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완전 무기력하게 해주지 못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양심이 있어서 자기 어머니를 목재로 죽이면 죄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것은 어느 민족이나 아무 야만인지 원신인지 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인간에게 태어나면서 그런 양심이 있어요. 옳고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잣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핑계하지 못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졌고 상대적으로 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이 정죄를 받는다면은, 그렇다면 이스라엘 이방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입을 다 막으시고 그들을 죄 아래 심판 아래 두셨다고 한 거예요. 근데 22절을 보면 오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마치 감옥에 비유된 율법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르는 통로처럼 들려요. 감옥에 모든 죄인들을 이제 가두어진 감옥 역할을 했는데, 율법이.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이 또 죄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처럼 말했다.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납니다. 3장 24절.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다 같이 읽읍시다, 이거.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하는 말. 그렇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까? 개정개혁에서 그렇게 했어요. 새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가 되었으니, 또 킹제임스 보니까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었으니, 또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가 구실을 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얻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들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리스도께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번역을 했어요. 이 구절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지금도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믿는, 율법의 역할을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10중 8구 여러분 다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자, 이제 죄송하지만 헬라를 하나 인용해야겠는데, 이 인도한다 하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헬라가 에이스라는 말이에요. 에이스. 에이스의 기본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어로 말하면 엔트,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가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until 때까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따라서 이 성경에 따라서 두 종류의 번역으로 이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에이스를 번역하는 성경들도 있고 그 많아요. 옛날 거는 다 거의 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to lead us to Christ 이렇게 되는 거죠. Lead us to Christ. 그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Good News Bible 이런 거 다 그렇게 말했고 또 그리스도 때까지 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until Christ 혹은 until Christ came 이렇게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English Standard Version, New English Translation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혹은 뭐 공동번역 우리나라 공동번역 또 직역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그 직역성경 거기도 다 until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라고 해야 맞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지금까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을 형벌의 이업으로 너 이거 하면 이런 벌을 받아 하는 그런 형벌의 이업으로 겁을 줘가지고 죄를 덜 짓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화살표와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화살표 자체가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화살표는 그냥 표야 그린 것이 끝난 거예요. 그림자예요 그거는. 그래서 목적지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의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고 의는 율법 준수가 아닌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 죄라는 것을 확증시키죠. 예. 몇 조에 의해서 나는 이 죄다 하고 확정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율법 앞에서는. 그럼에도 율법은 내 손을 잡고서 나를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줍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하기에는 믿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을 안 줘요. 못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12절에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바울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성령의 약속이 포함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구원의 약속에는 성령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칭의구원을 받는 자는 약속된 성령을 받습니다. 율법은 성령을 주지 못하죠. 오직 성령만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할 율법이 아니잖아요. 화살표가 아니에요. 실체이신 인체체이신 하나님 자신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농학선생 혹은 뭐 가정교사가 아닙니다. 율법은 그 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력해요. 또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번역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지금까지 바울이 한 말과 이게 모순이 되어버려요. NIV라는 성경책 여러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옛날 것을 보면 율법이 to lead us to 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 것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최근에 보면 그걸 고쳤더라고요. Until Christ came. 개역 성경도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갈라디아서 34절은 그리스도께서 인도한다는 말을 빼고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개역 성경은. 다행히 새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빼고 바로 옮겼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새 번역. 3장 24절은. So, 그래서 말하는데, So then, the law was our guardian. 이렇게. 언제까지? Until Christ came. In order that we might be justified by faith.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감옥에서 죄수를 지키는 교도관의 비유를 했거든요.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죄인들을 감옥에 가둬두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가둬두고 어떻게 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요 넘어가면 안 돼. 예? 벌받아.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르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해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목적이 범죄자들에게 부과하는 엄격한 형벌의 위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국가들은 아주 부패해가지고 완전히 100% 우상숭배자들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약속된 메시아의 도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만약 나라가 망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우상숭배자를 가득 차버린다면은. 그리고 하나님 심판을 받아 다 망해버린다면 그 약속이 무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가둬두고 국가를 전체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메시아가 올 때까지 유지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비록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망한다 할지라도 그런 망국의 서름 앞에서 선지자도 하여금 약속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그리스도 오신다고 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대망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유지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율법이라는 것이 뭐 누가 준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거룩하고 그 법이 영원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바울의 말을, 이 포인트를 못 잡은 거예요. 영원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영원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문맥으로 그걸 가려서 읽어야 돼요. 일이 어떤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영원하다는 의미도 있고, forever. 계속해서 엔드가 없이 가는 그 영원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구약을 보면 다 하나님의 계명은 온전하니 흠이 없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명으로 나를 지도하시고 이런 말씀 나오죠. 그런데 그것이 완전이라는 계명이 하나님 우리 보면 하나님처럼 너희들도 완전하라고 하셨죠.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 가능하지 않은 말씀을 예수님 왜 하셨겠나요? 그러면 그 말 먹고 겁먹어서 아 이거 불가능.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 이러죠. 그 죄짓고서 그 자스티파이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완전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수준이 있는 거예요. 내 방향과 목적과 의도와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보세요. 꽃을 보면은 꽃이 필 때 어떻게 핍니까? 아주 조그맣게 봉오리가 맺혀가지고 조금씩 자라죠. 자라요. 근데 보면은 그 잎사귀, 제가 전에 그런 짓을 자주 했는데, 봉오리가 이렇게 되면 그것이 너무 신기해서 그게 이렇게 하나씩 뜯어봤어. 간직할 것은 뭐냐면 그 잎새의 그 감촉이 세상 어느 미녀의 피부보다 더 고와요. 너무 부드러워. 어느 직물이 그렇게 부드럽겠느냐고. 완벽한 거야, 이거. 그 자체로서. 봉오리 때 완벽한 것이 있고, 활짝 만개해서 피어서 향기를 토할 때 완벽함이 있는 거예요. 단계별로 완벽한 거예요, 사실은. 전체적으로도 완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은, 그 율법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자기 백성들을 응? 지도하는 그런 잠정법이었다는 거예요. 잠정적인 온전한 법이었죠. 온전한 잠정법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의 본체에 포함된 일부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복음의 일세면 막 꼬리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 자체에 있어서는 무익해요. 예를 들면 율법은 구원에 꼭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없잖아요. 생명을 주지 못하잖아요. 성령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으로 나를 죄인자라 이렇게 정죄하지만은 율법을 지킬 수는 능력은 주지 않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대한 사랑을 일으키지도 않아요. 글쎄,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율법을 지켰어요. 철저하게 지켰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율법을 외형적으로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기쁨과 생계에 차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누구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요. 이것이 아주, 부정적인 측면이죠. 율법은 우리는 뭐 거듭나게 합니까? 거듭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 주지 못해요. 그러나 율법은 임시 방편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죽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뭐 악하거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구원을 주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유대인을 감옥에 다 가두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모세법을 받았는데 하늘부터 모세가 자기의 법을 다 받아서 그걸 다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모세도 어떻게?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세 구원받았어요. 그랬으니까 아 변화산에서 엘리야하고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 믿고 그 약속에 의존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나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나올 것이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성령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니죠. 아브라함 뭐 율법 받지도 않았어요, 물론. 그래서 흔히 이런 식으로 말해요. 율법에 비춰보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믿게 됩니까? 율법을 많이 지켰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대제사장들, 또 선량한 거룩한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켰다고 내세웠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율법 준수를 한다고 자랑했지만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성경 그렇게 많이 알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금식하고 뭐 십일조하고 무슨 뭐 이런 거 다 율법을 세세하게 지켰지만 율법이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고 뭐 새 사람이 됩니까?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성령이에요. 죄의 확신은 율법이 아닌 성령의 활동에서 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었잖아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랬어요. 율법을 자랑하면서 사실들이 율법을 범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실상 바울 자신도 회심하기 전에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그런데 아이 크리스천들 잡아 죽이려고 눈이 아주 그냥 살기가 등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배척했죠? 율법이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자신이 나타나셨어요. 바울에게. 그렇게 해서 바울이 회심했습니다. 대율법 학자였지만은 율법이 그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율법은 죄인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시내산에서 나 딴 데로 너무 멀리 떨어져서 모세 보고 하나님 직접 음성 들으니까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대신 준비해 주세요. 이랬어요. 벌벌 떨어져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떨었어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밀착 관계를 싫어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를 믿으면서 용서의 메시지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비의 메시지와 희생의 메시지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근데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에 걸려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으니까. 언제 그렇게 하고 예수 믿으라 그랬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액면 그대로 감사하게 바꿔서 하나님께 자기 삶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너라이금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삶을 살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모두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구약시대에 율법에 자꾸만 걸려서 그걸 붙잡고 살려고 하니까 그것이 자꾸 나를 치고 나를 잡아당기고 죄책감을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의 자유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얼마나 크다는 거 그 기쁨이 얼마나 크다는 걸 모르고 구원의 확신이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뭐 기복신앙이나 귀에 들어오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잘못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자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율법을 먼저 얘기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전도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전도했습니까? 바울이 이방인들 율법을 소개하고 그것을 먼저 가르치고 한 거 아니에요. 준수도 불가능한 거 가지고 왜 그걸 가지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서 죄인된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안 믿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알게 하고 복음의 구원이 어떤 것인 걸 알게 하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율법을 소개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소개했어요. 우리 전도할 때 예수가 누구라는 걸 얘기해야 돼요. 다른 건 뭐 필요 없어요. 당신의 삶이 뭐 선하건 악하든 그거 I don't care. 하나님 He doesn't care. 우리 care 사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선물이니까. 너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 현재를 따지지 않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으니 그 그리스도를 너의 선물, 구원으로 군주로 받아들이라. 그러면 그러면 된다 이거. 그러면 그런 다음에 나와 같이 살자. 그런 다음에 그 전에 뭐 내가 손을 향하고 뭐 어째 그렇게 뭐 그렇게 하고서 하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마저도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포인트는 율법으로는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이라도 감옥에서 빠져날 수가 없다는 거.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의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약속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다시 일으켜줘. 이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끝내겠는데, 그런 경우라면 율법은 성격과 목적이 다른 영역에 속했다 그랬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금시켜서 나라가 극도로 부패하는 것을 막는 목적이 있었어요. 물론 감옥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렇지만 완전히 이방인이 돼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율법도 어떤 의미에서는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은 백성들을 이렇게 제한시켰으니까 컨트롤했으니까 불완전하지만 예수님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처럼 그리스도의 오심을 율법도 내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약속과는 다른 영역에서 상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작용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율법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초점을 둔 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과 방향이 같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렇게 했어요. 율법은 약속을 대항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믿음에 의한 은혜의 구원을 채쳐놓기 위해서 출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타리에 가두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길을 터놓았다는 점에 있어서 율법은 복음에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구원의 의의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바울은 율법의 특성과 역할을 처음에는 교도관이라고 제일 집어넣는 교도관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의 또 비유를 드린 건 뭐냐면 페다고그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게 헬라인데 이렇게 말해. 그 말을 이제 번역해갖고 뭐 개인교사다, 무슨 선생이다, 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개인교사는 이 개혁성경에서 옛날 성경 보면은 몽학선생이라고 했죠. 그 이 몽학선생이 무슨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 몽자가 무슨 꿈몽자예요. 뭐 이게 도대체 이게 그 해몽을 해야 이게 알 수 있는. 그 어려운 단어 사이인데 이 개혁 개정판에는 초등 교사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다른 번역에는 뭐 후견인 뭐 그렇게 말했는데 교사 뭐 교사도 가정 교사다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로는 뭐 guardian, custodian, 뭐 school master, tutor, disciplinarian 뭐 이런 걸로 정확하게 어머니 의미를 드러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뜻을 알아야 되겠어요. 이거 하나는 여러분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풍습이 다른 시대의 제도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페다고고스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서 원래 페다고고를 그대로 사용해서 번역한 데도 있어요. 요리니까 아니면 원문대로 쓰다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페다고고스는 교사가 아니에요. 개인교사 아니에요. 이거 티칭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생각에 개인교사 그러면 그 입시 준비시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초등교사 이거 교육감 직책된 직책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페다고고스는 미성년 아들을 노예 신분인 신분은 노예예요. 노예가 맡아가지고 예? 학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안전하게. 예. 그리고 이제 잘못하면 벌도 줬어요. 야단 쳤어요. 그렇지만 앉혀놓고서 막 티칭을 하고 뭐 튜터 역할을 하고 막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훈육하는 사람 훈육. 그래서 23절과 24절에 우리는 2장 15절처럼 유대인을 가르치는데 율법은 페다고고처럼 유대인을 가두고 처신을 체크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일정 기간만 유효한 법이었습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만 갇혔습니다. 믿음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인들이 그를 대속주로 믿고 친히 구원을 받는 때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때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유대인은 더 이상 율법의 감독과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죠. 하물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방인으로서 주 예수를 대속죄를 믿은 우리들이겠어요? 개신 교회겠느냐고요. 그리고 국외든 신교든 간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근데 무슨 뭐 모학성생이든 뭐든 간에 그게 필요하냐고요. 필요하지 않죠. 그러면 그거 떠나야죠. 떠나고 졸업하고 굿바이하고 그리스도 안에 영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야죠.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를 영접하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믿음에 의존해서 살면은 율법의 통제에서 해방되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믿음이 대상이 되는 때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초등교사 아래에 우리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 이후로는. 그렇다면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는 율법주의적인 이런 거 다 어떻게 정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것이 문제예요. 그거 정리하는 것이 교회 갱신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적하려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도 주 예수를 믿고 율법의 전형 아래에서 살게 되지 않았다. 유대인들도. 그렇다면은 갈라디아 교인 당신들은 예수를 처음에 믿고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근데 왜 지금 와서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정신이 지금 나갔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역행하는 신앙생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너무나 간단한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던 그런 걸 떠나서 또 그런 것을 상관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다. 그거 둘이야 뭐 할례받고 뭐 안식일 지켜 어쩌고 그런 복 받는다 그런 거 믿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복이 충만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주로 삼고 살면 하나님의 영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너희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들이 충만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부족하지 않다. 전혀 부족하지 않다. 예수만으로 다 하다. 예수 플러스 nothing. 예수 플러스 엑스트라,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게. 그게 우리를 잡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순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플러스 뭐가 있으면 그게 다 폴루션이에요. 그게 다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만. 그래서, 현대판 유대주의가 있거든요. 제도나 조직 안에 침투했어요, 이것이. 이것이 아주 그냥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굳어버렸어요. 율법화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율법이 먼저 고기를 들고 나오고 기독교 가정에서도 율법이나 율법주의가 집안 분위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플러스 율법의 게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주님의 복음에는 어떤 보조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순수한 복음의 길을 따라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